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강요들이 잇따라 북한과의 단교를 포함한 외교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지르 할릿 말레이시아 교육부 장관은 어제 현지에서 교사와 학부모 1,700여 명이 참석한 행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두 나라의 외교 관계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강철 대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 수사 전개 상황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발언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나지르 압둘 아지즈 문화관광부 장관도 이날 한 행사에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지즈 장관은 북한과의 관계에 어떠한 이득도 없다고 본다면서 일본은 북한과 단교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어떤 문제도 겪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스타파 모하메드 국제통상산업부 장관도 북한 대사는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했다고 비판하고 하이리 자말루틴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차기 내각회의에서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드 자이드 하미디아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지난 24일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평화와 인권 관련 규범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김정남 피살 사건은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로 국제사회가 크게 규탄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에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작년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과 24회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금년 초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번 유엔 군축회의에서 이러한 북한의 평화 파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탄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9일로 예정된 연례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지난 1981년 저격사건으로 회복 중이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36년 만에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올해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나는 참석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 좋은 저녁이 되길 이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언론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미국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의 첫 히스패닉 의사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전국위는 어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진행한 1985년 이래 첫 지도부 경선 결선 투표에서 유효표 435표 중 235표를 얻은 톰 페레즈 전 노동부 장관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페레스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결선 투표 경쟁자였던 키스 앨리슨 하원 의원을 부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페레스 새 DNC 의장은 히스패닉, 앨리슨 부의장은 이슬람 신도로 둘 다 미국 사회 전통적인 소수계 출신입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이 제공해드리는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차차 흐려져서 오후 늦게 북쪽 지방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낮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국적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피살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암살에 신경성 독가스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Chemical that we discovered which caused the death of Kim Jong is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24일 발언한 내용인데요. 칼리드 청장은 사건이 발생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 사망은, 여기서는 김철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김씨 사망은 신경성 독가스인 VX에 의한 것으로 1차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발표로 북한이 김정남 씨 암살의 배후란 사실이 확실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공식적으로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가 진척을 이루면서 이 북한의 배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황과 네. 심증이 점점 더 굳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일찌감치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의 배후가 북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의 그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두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가 김정남 씨의 시신으로부터 그 사인을 밝혀내는 것이 있고요.
네네.
물론 부검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의자들을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를 통해서 북한과의 연계를 밝혀내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신 부검 결과를 통해서는 이것이 맹독성, 독극물로 인해서 김정남 씨가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공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1차적인 조사 결과라고 말레이시아 당국은 밝히고 있지만, 일단 독극물에 의한 살해일 가능성을 처음부터 범행 현장의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이 실제로 부검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수사는 아직 큰 진전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 국적자들이 상당히 용의자로 떠올랐는데요. 그중에서 체포된 경우는 딱 한 명뿐입니다.
네.
나머지는 이미 북한으로 출국을 했거나 또 말레이시아의 북한 대사관에서 나오지 않고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이 공개된 그 동영상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움직인 그런 것들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사전에 조직과 연습을 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중에 과연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사막에 이르게 했느냐 이런 것인데, 정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이 VX란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물질인지 최은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을 조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김정남이 신경성 독가스인 VX로 살해됐다 이렇게 발표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VX는 지금까지 알려진 독극물 중에 가장 유독한 독가스 독극물입니다. 과거 일본의 테러 단체가 살인가스를 사용해 사람을 살상한 바 있는데요. VX는 이 살인가스보다 100배 이상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또 1988년에 이라크의 독재자죠. 사담 후세인 정권이 독가스로 그 수천 명의 쿠르드족을 살상한 바 있는데요. 이때 사용한 것이 바로 VX 가스입니다. 화학적으로는 이것이 무색무취하다고 그러고요. 이 VX 독가스에 노출되면 콧물, 눈물이 흐리고 근육이 마비된다 그러고요. 결국 사망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아주 그 상당히 그 독극물이 강한 거래서요. 한두 방울 아주 조금만 사용해도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VX는 주로 전쟁이 났을 적에 이 화학무기로 사용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이 VX 독가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요. 북한은 국가과학원산에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북 그 정주에 있는 25 공장, 또 평북 피용군에 있는 세균무기 연구소, 이런 곳에 그 화학과 생물무기 17곳의 관련 시설을 갖고 있고요. 또 화학무기 보유량도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VX가 이처럼 맹독성 독극물이라면 범행을 저지른 여성들에게도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윤극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북한도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자가 독살됐다면서 독극물을 손에 바른 여성은 살고 그것을 발리운 사람은 죽는 그런 독약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X라고 하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것과 또 다른 물질 하나가 결합을 하면
네.
그럼 그 경우에 원하는 시점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여성이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한 게 아니냐, 그런 추정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네. 그렇게 될 때는 사실 이것이 그야말로 VX 고유의,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 대상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당국도 그 두 여성 중에 한 명이 구토를 하고
네.
이런 약물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공격을 한 여성이 손을 들고 빨리 화장실로 가서 씻으러 손을 들고 가는 그런 그것이 이제 화장실로 가서 씻으려고 가는 장면이다 뭐 그런 설명도 있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건 이제 확인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는 수사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이번 발표가 주목되는 건 앞서 북한 여권 소지자가 무려 8명인데 이번 사건을 사건의 그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지난 24일에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 또 한번 들어보죠.
One attached to the North Korean embassy and the other one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의 말인데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 한 명 그리고 고려항공 직원 한 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 그래서 북한 대사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북한 사람이 모두 8명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해 북한 국적자 8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소속으로 있는 형광성은 현직 외교관이고요. 또 고려항공 직원인 김욱일은 공무요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의자 이제 5명인데요. 이름을 좀 말씀드리면 홍성학, 오종길, 이지연, 이재남, 이지우 등인데요. 이들은 대부분 그 제3국, 무슨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제3국을 거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그 범행 당일인 2월 13일 모두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가서 또다시 제3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김욱일, 고려항공 직원으로 밝혀진 김욱일은 1월 29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왔는데요. 현재 행방이 그 묘연한 상태고요. 또 잠시 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리정철은 그 체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것을 그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평양에서 그 이번 암살을 기획하고 공작원 여러 명을 파견하고 또 현지 그 북한 외교관 이런 사람들의 그 지원을 받고 나머지 그 두 명의 외국인 여성을 그 일종의 고용을 해서 암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리정철 유일하게 체포된 사람인데 과연 이 리정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도 대단히 지금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떤 것들이 알려지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지금 주장이 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8명을 용의자로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체포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이정철 한 명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정철은 사실 사건 초기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꽤 벌써 오랫동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리정철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그 신분을 공개를 했는데요. 1970년생으로 돼 있으니까 올해 이제 47살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 용의 선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들 8명 중에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빼고는 유일하게 이 쿠알라룸푸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의 중산층들이 사는 그런 주거단지에서 부인하고 그리고 자녀 두 명하고 같이 사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이었고요.
네.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하는 그런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 언론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람은 기업에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업했던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돼 있고요.
네.
그것보다는 북한 평양에서 뭔가 주로 일을 하면서 쿠알라룸푸르에 머물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국은 리정철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번 사건에 연루가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월급도 받지를 않는데 사는 그 주거는 상당히 뭐 중급 정도는 되고 그다음에 자녀도 학교에를 제대로 보내고 이런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그런 것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 대사관의 현광성 서기관이 이번 사건에 관련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현광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체포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대상인가요?
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이번에 용의자 중에 현직 북한의 외교관으로 있는 현광성을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현재 북한 대사관의 그 서기관으로 있다고 하고요. 요번에 그 일종의 뭐 그 암살 사건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뭐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종의 북한 그 외교관 명단에도 지금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그 외교관으로 위장한 어떤 요원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또 말레이시아 당국은 현광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아시다시피 그 외교관에 대해서는 일종의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네.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레이시아 경찰당은 무슨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이제 자진적으로 현광성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당국은 앞서 김정남 씨가 지난 13일에 공항에서 공격을 받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그러니까 CCTV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영상을 많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많이 보지만 이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도 또 이제 있을 테니까요. 어떤 내용의 영상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국적자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이 CCTV 폐쇄회로 화면에서
네.
확인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사를 진척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김정남 씨가 사건을 당한 곳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이청사입니다.
네.
이청사에서 김정남 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카오로 출국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동 발급기죠. 항공권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으려고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이었고요.
네.
이때 주변에서 서성대고 있던 여성 두 명이 접근을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성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한 명은 베트남 여성이고
네.
또 한 명은 인도네시아 여성 아니었습니까?
네, 네.
이 두 여성이 앞과 뒤에서 다가섭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요. 또 한 사람은 뒤에서 목을 잡고 있으면서 뭔가를 뿌리는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김정남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상당 정도 걸어가는 모습이 비춰지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공항 직원에게 자기가 지금 좀 문제가 생겼다, 공격을 받아서
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거기까지 비디오 화면이 나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공개한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김정남 씨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는 소파에 거의 사실상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네.
그런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김정남 씨는 공항 내 진료소에서는 처치가 어려워서 앰뷸런스로 대형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이 김정남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신 인수 문제도 참 여러 가지로 온갖 추측이 다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남 씨 그 시신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났고요. 거기 1차 조사 결과 그 아까 나온 독극물 VS 가스가 이제 발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부검이 다 마치고요. 이제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뭐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이 입국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뭐 그 같은 공식 확인된 건 없고요. 말레이시아 경찰의 그 칼리드 총장은 김정남 씨의 그 입국이 입국할 거라든가 뭐 입국했다든가 이런 언론 보도는 부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대사관 측에 유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보통 이 사망을 하면 가족한테 이제 시신을 인계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누구나 상식적인 일이지만 정확하게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한솔이 현지에 지금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뭐 밝혀진 게 없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말레이시아 경찰은 그럼 뭐 무한정 그 시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사실 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아, 이 김정남 씨는 사실 여권 이름 자체가 김정남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네.
돼 있었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사실 이 김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망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김정남이라고 특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가족이 나타나서 사망한 인물이 김정남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네.
말레이시아 당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때문에 가족들이 말레이시아에 오겠다고 한다면 DNA를 채취해서
네네.
확인을
네.
하고 이를 통해서 또 그 가족들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도 보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이것은 공무여권,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북한 국민이 되기 때문에
네.
북한 대사관에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신원을 김정남이라는 신원으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신이 인도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족들을 설득해서 DNA 샘플과 함께 확인을 하는 방안을 말레이시아 당국이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김정남 씨 암살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주재하는 강철 북한 대사는 지난 20일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But there is no clear evidence on the cause of the death. And at the moment, we cannot trust the investigation.
명확한 증거가 없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해서 북한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황당하게 느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강철 대사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수사가 그 앞뒤가 안 맞고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말레이시아와 그 한국이 결탁을 해서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 일종의 그 자작극을 벌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상당히 그 불쾌하고 유감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그 아니파만 외무장관은 말레이시아 대사로서 그러니까 강철 대사 얘기입니다. 말레이시아 대사로서 말레이시아 정부를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 세계가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조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강철 북한 대사가 망상적이고 거짓말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 비난했고요. 또 말레이시아의 그 아마드 부총리가 외무부와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이런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의 법과 전문가들 또 전문가들의 전문성 또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건 틀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그동안의 침묵을 지키던 북한 당국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공식 반응이 열흘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 말레이시아 당국이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황당하게 느꼈을 거다라고 하신 부분들은 이 북한 당국이 사실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결탁해서 북한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을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례하고 또 네, 네. 말하자면 수사 진행 자체를 방해하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사실 열흘 만에 북한 당국이 낸 성명 담화도 이 북한은 사실 이것이 처음으로 관영 매체를 통해서 밝힌 입장인데요. 이 입장은 조선법률과협회의 담화 형식으로 낸 것입니다. 이 담화에서 북한은 나름대로의 몇 가지 의문점과 그리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의부터가 상당히 말하자면 흥미로운데요. 이 북한이 그 담화에서 규정한 이번 사건은 공화국 국민이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한 뜻밖의 불상사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처음에는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을 확인하면서 시신을 북한 대사관에 이관해서 화장하기로 했었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확인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은 논란이 있는 주장인데요. 이 김정남이 외교 여권 소지자이기 때문에 비인협약에 따라서 취해법관 대상이고 따라서 절대 부검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그 대본까지 미리 짜놓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김정남 씨가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는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심장마비를 미리 예견하고 네. 각본을 짜고 네.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의 현재까지 수사는 허점과 모순투성이고 아무런 단서 없이 무작정 독살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그 말레이시아 당국이 수사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북한 당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하나 입증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 북한의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상당히 말하자면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부터 주요 강요들이 계속해서 강한 비난의 발언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외교 관계에 대한 재검토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외교 관계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양쪽은 지금 이제 대사관을 서로 갖고 있는데 이 외교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 말레이시아와 그 수교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비자 면제,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국가를 갈 적에는 비자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네. 그런 그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말레이시아하고 지금 그 북한하고 이번 김정남 그 살해 사건을 둘러싸고 상당히 그 외교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역시 그 북한의 그 강철 대사의 그 발언이 그 언급이 빌미가 됐는데요. 아, 강철 대사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그 수사에 대해서 상당한 주장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굉장히 불쾌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이미 그 말레이시아 정부는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그 대사를 그 소환한 상태고요. 또 이어서 말레이시아의 아마드 자히드 하마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24일에는 양국 외교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탈북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북한 전략센터 강철한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자행됐던 북한의 이런 테러, 납치 이런 이제 만행들이 김정남 사건을 계기로 뭐 이한영 사건이나 또 뭐 아웅산 테러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해외 테러가 이제 반여 있는 범죄 정말 아주 이제 인간의 해서는 안 될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조사를 해서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강철한 대표의 얘기했는데요.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이제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 반응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바로 이 김정남 암살 사건과 연관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의회의 테러 지원국 북한에 대한 재지정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서 부시 행정부 때죠. 해제된 이후에 줄곧 이 문제는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의회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계속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북한을 재지정하는 그런 법안이 상정되어 온 상태고요. 지금도 이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번에 김정남 암살 사건은 미 의회에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말하자면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의원들의 목소리,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가령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같은 분은 테러 지원국에서 북한을 부시 행정부 때 제외한 것이 실수였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수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해야 될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알려진 대로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또 한 차례 크게 부각되는 국제사회에서 말이죠.
네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하자면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됐을 때 당시의 국제사회 반응을 보면요. 그때 사실 북한 인권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네.
당시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와 함께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의제로 북한과 관련해서 그렇게 다루고 시작했고요. 바로 그 이후에 물론 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도 있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유엔에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네네.
이런 그 공론이 굉장히 강화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의회에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행정부 그리고 다른 미국 행정부죠.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욱 강하게 제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회 움직임을 잠깐 살펴봤는데 딱 이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돼서 발언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뭐 길게 이렇게 또 깊이 언급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초미의 관심사일 수 있는데요. 그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이었죠. 23일인가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물론 북한 문제만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사실상 북한 문제에 대해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좀 길게 아, 네. 자세히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중국의 역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 이런 관심사들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일단은 북한 문제를 상당히 위험한 사안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였어요. 네. 그러면서 중국이 상당한 통제력을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북한 문제를 상당히 신속하게 풀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앞서 저희가 이 시간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의 관심사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얘기했었던 햄버거를 먹으면서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네. 그러나 늦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회동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부정적인 기류로 돌아선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지난 18일에 밝혔는데요. 중국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일지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 상무부가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아, 쉽게 말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래서 1월 6일 날 했고요. 또 9월 9일 날 했는데요. 1월 그러니까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야 됐다 이 문제를 논의했고요. 여기서 그 석탄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석탄은 그 북한의 그 최대 수출 품목으로 아, 북한이 이를 통해서 약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줄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에 그 의견 일치를 봤고요. 따라서 석탄 수출을 금지하자 이러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이를 제기했습니다. 아, 석탄 수출을 막는 것은 좋은데 이로 인해서 북한의 민생,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그 몇 달간 그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절충을 통해서 결국 그 3월 2일 날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705가 채택이 됐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북한의 석탄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민생용 석탄 수출은 허용한다 이렇게 일종의 그 단서 조항 예외 조항을 달아서 허용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이행상을 보니까 북한의 석탄 수출이 상반기에는 조금 줄긴 했지만 하반기에는 굉장히 늘어서 석탄 수출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수출을 금지하려는 당초의 취지가 전혀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차 핵실험 9월 9일 날 북한이 그 5차 두 번째 그 핵실험을 실시하자 아, 유엔 안보리가 다시 모여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종의 그 상한선을 그 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 무조건 얼마 톤 이상의 또는 가격으로 얼마 이상의 석탄을 할 경우 이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상무부가 석탄 수출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네. 자, 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외화 지금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외화 사정이 이제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히 통치 자금도 이제 줄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이 한 해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액수는 대략 30억 달러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최 기자가 북한이 석탄 수입 수출로 한 10억 달러를 연간 벌어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석탄만 말하자면 전체 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네네.
물론 그 10억 달러 전체가 수출이 동결되는 것은 아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은 4억 90만 불 어치까지는 수출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10억하고는 6억 달러의 차이가 납니다. 30억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가 6억 달러의 결손을 본다고 하면은
네네.
사실 전체 수출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돈의 5분의 1 정도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사실 북한이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이 석탄뿐만이 아닙니다.
네네.
철광석이라든지 여러 주요 수출품들이 다 수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손실을 볼 것으로 수출 금액에서
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통치 자금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그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이 내부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부분을 좀 표현을 한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북한의 그 관연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는데요. 물론 당국의 명인 아니고 개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네.
거기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나라가 이것은 아마 그 중국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엔 제재 결의를 구실로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대외무역을 완전히 막아치우는 비인도적 조치들을 서슴없이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에 대한 중국의 이번 그 석탄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 국적자가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밝혔다는 내용, 그리고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배경과 전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너무 재밌어요. 정말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듯이 치아 형태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김휘재 씨는 치아를 가공하는 4년 차의 치기공사입니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다녔던 뭐 그런 논두렁 그런 것도 밟아보고 싶어요. 그냥 뭐 지금은 어떤 느낌일까. 예.
인민군 입대를 1년 미뤄뒀던 2004년부터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고 라디오 속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두만강 건너 북한 박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아마 우리가 너무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점점 싫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동차로 중국 대륙을 달리다가 공안의 검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태국에 도착했고 이민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머물다가 인천공항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울에 오니까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었고 밤이 되면 교회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붉은 십자가 표시가. 네. 한 3년까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놀라운 것들이 많고.
바다가 있는 도시 부산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산 사람들의 격한 말씨는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생각했던 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여기 문화를 배우고 여기 언어를 배우고 여기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야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해 녹산공단 선반 기술사로 일했던 휘재 씨는 아예 숙식도 제공해주는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공단 전자공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쉼 없이 달리고만 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꿈이 없을까? 꿈 같은 거는 좀 생각을 안 하고 몇 년을 거의 한국에 와서도 한 2년, 3년을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고민을 했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치과기공사 김휘재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내가 꿈이 없이 사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직업에 대한 거를 일단 알고 싶어서 그 당시 이제 하나원에서 받았던 책자가 있었어요. 직업의 종류라는 그거를 보면서 아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런 직업도 있구나.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있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직업 관련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 3년 한국의 직업 현장을 두루 다니다 보니 소개된 직업들이 절로 이해가 갔고 과연 휘재 씨에게도 어울릴 만한 직업이 있을까 하고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거를 거의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거기는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요약을 했었으면 그걸 인터넷으로 쳐가지고 알아보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걸 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맞는 직업이 어떤 걸까 그렇게 하다가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을 그 책에서 봤거든요.
치과기공사. 치과병원에는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었던 휘재 씨가 치기공사라는 직업에 뭔가 강한 끌림을 받았습니다. 손재주 많다는 소리도 들었고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문제는 대학 공부를 해야 치기공사가 될 수 있는 자격시험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따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면은 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과연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는 전혀 공부를 거의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을 뿐이지 공부를 거의 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또 그 내면에 이런 꿈이 막 꿈틀거리고 그러니까 결국 또 해보자. 일단 해보고 나서 뭐 정말 내가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알 수 있으니까.
일단 해보자. 그래, 또 한 번 해보자. 휘재 씨는 또 한 번 맨바닥을 차고 올라서야 하는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상상만 했던 북한 밖 세상으로 걸어나왔고 한국 남조선의 현실은 북한에서 가르치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까지 찾아왔는데 안 했을 뿐이지 하면 될 것 같은 대학 공부 그 문턱도 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고시원에서 이제 낮에는 공부를 하고 또 저녁이면은 주변 그 식당에서 알바도 하고 하면서 그때는 좀 돈도 없고 그냥 뭐 굉장히 배고팠던 것 같아요. 저녁이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자고 그냥.
몸을 누일 수 있고 책상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고시원이라는 곳에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무작정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기보다는 대학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기초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알 길이 없었던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내용도 미리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일단 가려면 어느 정도 내가 기초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기본적인 거를 배우려고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온 분들, 세터민 분들이 대학을 바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일단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언어나 뭐 이렇게 문화적 그런 것도 따라가기 힘들다 보니까 중도에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거의 한 2년을 휴학하고 또 또 휴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결국 그렇게 검정고시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거를 알고 가려고 그렇게 했었죠.
꼬박 1년을 투자했습니다. 고향 회령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에 군 입대를 밀어넣고 있었고 중국에서 태국으로 다시 한국에 와서 2, 3년 생계를 위해 일만 하다 보니 책을 들여다보는 힘도 연필을 쥐는 힘도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계속 느껴왔던 영어에 대한 부담감.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영어 실력이 필수라고 하니 ABC 기초도 자신이 없었던 휘재 씨. 영어 공부에 정말 매달리듯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이제 1년으로 생각했거든요. 1년으로 생각하고 이제 일단 제일 두려운 게 영어. 예, 그거를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토익 점수를 어느 정도는 따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논술 이런 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때 그러니까 논술을 배우려고 많이 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참 그 뭐 교회의 도움으로 이제 그런 1대1로 코칭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대학생이 됐습니다. 치과 기공사가 되겠다고 목표를 잡았고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20여 개 대학교 중에 3년째 한 전문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갔어요?
네, 예, 계획대로 갔죠.
대학 합격했습니다.
네. 예,
확인하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 꿈의 문이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아 이제 뭔가 또 다른 시작이긴 하지만 너무 좋았고 그때 네, 누나한테는 자랑했죠. 옆에는 없었지만
네. 누나가 뭐라 그래요?
누나는 대단하다고 잘 될 거라고 잘했다고 많이 그렇게 격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휘재 씨의 대학 합격은 누나에게도 큰 자랑이었습니다. 고향 북한에 계신 어머님께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지만 언젠가 한국에 함께 살게 될 날이 온다면 아들의 대학 진학을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시리라 믿고 더 정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고 휘재 씨에게는 언제, 어떻게, 어떤 자리까지 올라서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교를 3년 과정을 마치면 치과 기공사 면허증의 국가 시험을 이게 봐야 되고 그것에 합격을 해야만 치과 기공사 면허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네, 그 자격 면허증이 있어야 또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기숙사는 제가 따로 그 LH에서 하는 주택이 LH에서 이렇게 뭐 저소득층 그리고 대학생 계층한테 좀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그런 빌라 같은 그런 건물 그런 거에서 살았죠.
부산에서 누나와 살다가 구미에 사는 공장 기숙사에서 서울에서는 한국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청년 대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임대주택을 얻었습니다. 휘재 씨의 동기생이 된 1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몇 살이 더 어렸던 친구들, 동기생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에도 더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니까 저보다 다 거의 동생들이더라고요. 그게 또 이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처음에 다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려움, 뭐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괴로움도 있고 힘든 부분, 뭐 여러 가지 대학 생활에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많았죠. 가끔은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친해지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부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고 따라갈 수 있지만 이 관계라는 거는 정말 선뜻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 이상 힘든 부분인데 그게 학업에도 좀 영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공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비는 탈북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물가 비싼 서울에서 먹고 입고 쓰는 생활비는 오롯이 휘재 씨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일하다가 공부하고, 휘재 씨의 24시간은 늘 바빴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일하는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친구 소개로 들어갔는데 그런 이태리 레스토랑인데 주방에서 이제 처음에는 설거지 담당으로 들어가서 거기 또 한 1년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몇 달 지나니까 피자도 만들 수 있었고 재밌었어요. 진짜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요리사도.
정성 들여서 음식을 만들고 또 그 음식을 맛나게 먹으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면 그 또한 멋진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기공이 좋고 이렇게 재밌고 이제 일을 하면서도 가끔은 요리사도 정말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생활 12년차의 치기공사, 함경북도 휘령이 고향인 김휘재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